공자님 말씀하고 있네.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죠. 분명 다 맞는 말이고 당연한 말이긴 한데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져서 원칙과 예, 도덕만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동양 철학의 역사에도 스파르타쿠스가 있고 오디세우스가 있고 돈키호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누구보다 뜨겁게 혁명을 꿈꾸고 또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서 전통과 권위에 도전했던 인물들.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동양 철학의 새로운 얼굴을 만나봅니다.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의 시작을 알려준 음악은 클레이 에이컨의 Everything I Do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아, 어느새 이제 3월 마지막 주말이 됐네요. 요즘에 진짜 봄을 알리는 새싹들도 마치 세상의 도전장을 내밀듯이 여기저기에 당당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도 도전과 모험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동양 철학, 인생과 맞장뜨다. 이 책의 저자 신정근 교수님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그우먼보다는 책방 옆집 여자로 불러달라는 남정미 씨도 함께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아유, 책 많이 먹으시더라.
예, 엄청 많이 먹었네요.
자, 오늘 주인공 신정근 교수님 간단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재 성균관대 유학대장 학장으로 계시고요. 동양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간 동양철학 분야의 연구에 매진해 오시면서 책 많이 내셨는데요. 파워라이터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그간 내신 책만도 30권이 넘어요. 대표적인 책으로는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그리고 신정근 교수의 동양 고전이 뭐길래, 맹자와 장자, 희망을 세우고 변신을 꿈꾸다 등등이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방송됐던 EBS 인문학 특강 논어 강의를 통해서 신정근 교수님을 기억하시고 아주 친숙하게 또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양 철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게 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지루하다. 고리타분하다. 그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심신 수양용으로 이 심신 수양 될까? 아무튼 그러겠지만서도 심신 수양용으로 동양 철학서를 또 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세상에서 처세 잘하려면 이쯤은 알아야 된다 해서 그냥 어렵지만 한 권 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동양 철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이미지도 이렇게 동시에 함께 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떠세요, 남정임 씨 오늘 신 교수님 만나 뵀을 때 느낌?
예, 저는 이제 전 교수님 만나면
잘 말해주세요.
예. 한번 그냥 아주 그냥 한번 2003년도에 네. 교수님 이 책 생각나세요? 제 책을 갖고 왔어요. 동양 철학의 유혹.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왜 철학이 네.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 항상 들어가서 꾸벅꾸벅 졸면서 이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 책에 보면 그 이슬람 뭐 그리고 동양 철학 유가 도가 불가 이슬람 뭐 비주류 철학까지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짧은 글도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아, 이 철학에 대한 굉장히 큰 이제 바운더리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되게 나 좀 똑똑해진 것 같아 라고 잠시 잠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근데 대단한 그 학생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책 페이지가 노래질 정도로 아주 옛날 책인데 그 나름대로 추억이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교수님 책은 굉장히 또 재밌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신납니다. 오늘 뵙게 되세요.
아, 그래서 그런지 사실 그 재밌기도 하고 이번 책이 또 인상 깊은 거는 제목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맞아요.
교수님은 그렇게 파격적인 인상은 사실 아니신데 동양철학, 인생과 맞짱뜨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딱 저희가 만났을 때 만약에 진짜 공자님이 들으셨다면 아니 이게 뭐 동양철학을 격떨어지게 이런 제목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 제목 생각하셨어요?
맞아요.
예, 그 방금 남성미 씨가 말한 게 이제 동양 철학의 유혹이고 제가 처음에 유혹을 했으니까 이제 맞짱을 떠야 되겠죠.
저를 노리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이제 책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삶을 설명하는 것인데 네. 결국 삶 속에는 우리가 치여서 힘겹고 또 매일 지켜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또 욱하거나 따지고 덤벼들을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할 때 덤벼들었다가 아무 근거 없이 덤벼들었다가 혼나는 경우도 많죠.
네.
그렇게 할 때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근거라든지 자기 이유를 가지고 그때 뭐 덤벼들면 네. 나름대로 성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동양 철학을 하면 맨날 수양하거나 수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인생과 정면으로 한번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안 밝혀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한번 정면으로 내보자라고 했습니다.
네. 아, 진짜. 네. 동양 철학 일단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논리로 세워서 맞짱 뜨면 상대가 기가 좀 일단 한번 죽을 것 같은데.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글쎄 말.
맞아요.
아니 실제로 남정민 씨는 네. 어때요? 사실 제가 그냥 볼 때는 네. 굉장히 도전적인 스타일 같으신데.
아, 파이팅이 넘치네요.
맞짱 많이 뜨셨죠?
아,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냥 학교집 이렇게 갔으면 네. 좋았을 뻔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저는 그 이제 오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세 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은데요.
네.
교수님께서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내셨잖아요. 그때 2011년이었는데 저는 그때 서른이었거든요.
예.
좀 굉장히 또 지식이나 이런 것도 잘난 척하고 싶어가지고 네. 베스트셀러 올라가 있었을 때 또 서른이지만 마흔이면 이걸 읽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읽었어요. 그
네.
책을. 근데 여전히 이제 또 그 원래 어렵다고 생각했었던 학교 다닐 때 읽었었던 책이랑 좀 부합돼서 뒤에 좀 더 크게 혹은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책 보면서 뭐 고전은 변하지 않는 인생의 가치를 알려준다. 정말 조금 알았었던 그렇지. 것 같고 뭐 공자 얘기 같은 경우도 많이 들으면서 저도 몇 번씩 요거 좀 써먹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
네.
또다시 읽으면서 맞짱 뜰 거를 또 선생님 또 맞짱 뜬 책으로
오늘 저 또 노트도 가져오셨으니까
네,
맞짱 뜰 거 1번 이제
네. 아, 영광이 있는 게 결국은 남정미 씨 인생을 제 책에 함께 한 거예요.
다음 책 잘 쓰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책 서문 읽으면서 교수님이 지금 동양 철학에 대한 선입 견들과 맞짱 뜨고 계신 것 같다 이런
맞아요.
생각 들었는데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서문 첫머리에 어느 모임에 갔다가 동양 철학에는 체제 적응자만 있고 도전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런 질문을 상당히 이제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처음 이런 질문 받을 때 반응 어떠세요?
뭐 저로서는 열을 낼 만하죠.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문명이 뭐 5천년이 간다, 3천년이 간다 그러면은요 당연히 체제 적응이거나 순응하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나 한 문명이 3천년 갈라 그러면은 적응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그렇죠.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도전하고 쇄신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그 부분만 보려고 그러니까.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쓰면서 좀 이런 부분도 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항의한다고 그럴까요 어떤 뭐 사실을 어떤 알려주고 싶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측면의 취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질문에서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비롯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동서양의 철학자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보통 떠올려 보면 제자들 앞에서 그 자신의 학문을 막 설파하는 건 똑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맞아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막 더 왠지 도전적이고 제자들과 막 격 없이
맞아요.
아주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네.
공자님, 맹자님은 서당 훈장님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모르게 그 권위적이고 또 일방적이고 계몽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동서양 철학의 이미지 어떻게 차이가 느껴져요?
저도 비슷한 생각. 일단 선생님들의 의상 자체가 굉장히 프리하잖아요. 막 흘러내릴 것 같은 여신 옷 입고 나오시고 소크라테스님께서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좀 이걸 좀 그 명언 같은 거를 좀 찾아봤더니 확실히 제가 느꼈던 게 탁 드러나요.
그래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니체 신은 죽었다.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 단테 남들이 몰라도 그대의 길을 가라. 칸트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도전적이다.
샤르트르마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면 가치 있는 사람 즉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이런 명언들 보면 전부 다 본인 얘기하는 거야. 본인.
예.
나. 네가 최고야. 진취적이고 포인트 있고 강단 있게 바로 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양 철학은
덕치주의, 인과 의를 중시하고
성선. 그렇게 읽어야 돼요?
힙합 와닿잖아요. 너무 와닿아서. 우리 모두 함께 품어야 하고 희생해야 하며.
아, 그러니까 네. 이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 생각을. 동양 철학에 대한 편견이란 편견 맞아요. 혹은 오해, 선입견이 있는데 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이런 거?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문화든지 어린이 애니메이션 이런 걸 보면 네. 애들 보면 이제 서양은 주로 뭐 허클베리 핀이라든지 네. 톰 소의 모음이라든지 다 글자들이가 모음으로 끝나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뭐 심청전, 헐무전 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되게 어릴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제 예, 예. 뭐 흥미라든지 재미 위주로 보는 거잖아요. 피터팬 보면 어른들하고 싸움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다른데 동양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없고 없거나 네. 안 알려지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런 생각이 이제 박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양 동화 이야기하면 뭔가 모험적이고 어른하고 싸움하고
네. 도전적인
예, 그런 반에서 동양 뭐 우화나 동화 이야기하면 부모님 말 잘 듣거나 이런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하나하나씩 하고 비대칭적으로 네. 즉 서양은 도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흘러들고 또는 반대로 동양은 순종적인 이야기가 많이 흘러퍼지니까 점점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게 이제 굳어졌다고 보는 거죠.
약간 학습된 결과 같은
그렇죠,
그런
거. 예.
근데 여기에도 이미 사실 우리가 가치 판단을 이미 넣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도전하고 모험은 좋은 거다.
맞아요.
순종과 복종은 나쁜 거다. 이렇게 아주 흑백 논리로 사실 이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럼에도 왜 상대적으로 교수님께서는 도전과 모험이 이렇게 강조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한 뭐 시대마다 우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기 시대는 거의 어른을 따라하거나 네. 모방하다가 또 사춘기 시대면은 자기 생각을 갖기 위해서 또 괜히 자기 생각이 없으면 반항기라도 부리기도 네. 하고 그러니 사람의 성장사에서도 보면 어떤 모방하는 게 주된 시기가 있고 도전하거나 자아를 내세우는 시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할 때 그 두 개가 맞물려 갈 때 하나가 빚어져서 자기라고 하는 하나의 특징적인 개성 있는 인물이 탄생을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한 측면만 보는 게 아니고 두 면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어떤 것들이 나를 특징 있는 인간으로 빚어내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네.
우리는 보통 급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한쪽 측면만 가지고 이게 전부다.
네.
이렇게 이제 단정을 내리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네. 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과 모험의 정신, 그것을 동양 철학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동양 철학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인지 짧은 강연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정근 교수님의 첫 번째 강연, 제목은 동양 철학에 대한 편견의 맞짱 뜻합니다.
동양 철학하면 다들 이제 공자, 맹자와 뭐 공명스당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자체가 뭐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시화되고 이제 웃기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심청전 같은 경우만 보면 극단적입니다. 즉 어른이 보통 우리가 어른이 아이를 보호하거나
네.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청전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아이가 네. 아버지를 눈을 뜨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자기 몸까지 이렇게 바치는
그렇죠.
희생하는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동양 철학하면 뭐 어떤 혜택을 보는 세대와 또는 희생을 당하는 세대, 특히 이제 뭐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네.
어른은 아이에 비해서 어떤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대표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효경이라고 치면,
네.
효경이라는 책에 되게 이제 효를 말한다고 하니까, 효를 말하니까 결국은 효경이라는 책에는 어떤 부모의 근위를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호경을 읽어보면 깜짝 놀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쟁자, 쟁신, 쟁우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쟁자는 싸우다, 다투다 이런
네.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싸우는 자식이 있으면 아버지가 큰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을 것이다. 또는 군주에게 싸우는 신하가 있으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또 친구에게 싸우는 친구가 있으면 뭐 교도소에 갈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효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선 순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책에서조차도 상대방이 하는 말이 누구든지 간에 그게 어떤 군주 사회라고 하면은 군주가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보다는 부모가 어떤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주라든지 부모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네 맞습니다 라고 예스맨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런 이런 이유에 의해서 절대로 안 된다든지 그건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이유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단 효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심청전이라든지 우리 문화주의에 흘려 쉽게 듣는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거나 학습한된 결과로서 동양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자는 이야기만 많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선입관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과연 동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남정미 씨가 말씀하셨듯이 나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없느냐. 예를 들어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든지 네. 또는 내가 꿈꾸는 것을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가라든지 나는 나다든지 이런 주장들이 과연 없냐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할 때 안 찾아보면 없죠. 찾아보면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공자 다음에 활약한 사상가 중에 양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양주.
되게 양주하면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은 네. 물 건너온 술을 가르칠지 모르는데 이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양주라는 사람이 공자의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정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는 조차도 모르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양주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를 일화를 소개하면은요. 우리가 뭐 신체를 피부라든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제모에 관심이 많은데.
제모. 네.
아름다움을 위해서 방송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시네요.
아름다움을 위해서 뭐 제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 양주라고 하는 사람은 내 정강이 털 하나에 있는 털을 뽑아서 세상을 이롭게 하더라도 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뻥 쪘어요. 도대체 정강이에 털 하나 뽑는다고 그래서 목숨에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어떤 뭐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세상 사람들을 다 살린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할 때 이제 양주라는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 결국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손톱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털 하나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몸이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모든 분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그 연결된 것 하나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떼어내거나 없애버리거나 부정을 해버리면 극단적으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야, 여기 위에 지도가 있다, 책상 위에. 그 있는 지도를 짚는 것만큼 당신의 땅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네. 대신에 당신이 늦게 지도를 집으면 칼이 내려와서 다칠 수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만약에 늦게 내려와서 손가락 하나가 잃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지도를 집으려고 시도를 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한 5초 생각하다가 한대요.
네.
그러다가 또 제안을 하는 거죠. 만약에 지도 위에 땅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손목을 만약 잃는다면 가져갈 거냐.
좀 더 커졌네요.
그렇죠. 커지죠. 그러니까 5초가 아니라 이번에는 한 10초 정도 생각을 네. 하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있다가 팔을 만약에 잃는다면 어떡할 거냐. 그럼 이제 고민의 시간이 좀 길겠죠. 그렇죠. 한 그렇죠. 30초쯤 돼서 하다가 그래도 한대요. 그럼 만약에 목을 잃는다면 알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을 못한다는 답을 내리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저하고 덜 직접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소극적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모든 몸의 부분들이 이어져 있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그게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줘서 결국 그게 전체적으로 큰 파급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조기에 발견하면 치유가 가능합니다만 네네. 늦으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전이 되는 걸 네.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은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양주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이익보다도 내 몸에 있는 어떤 사소한 일부분이라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그거에 져버리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위에 중점을 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공자 바로 활동했던 양주에서부터 어떤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나 자신이 가지는 가치가 어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양주 그러면 양주만 생각하지.
그렇죠, 그렇죠.
다른 걸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런 편견이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어떤 동양은 어떤 순종 또는 뭐 서양은 도전 이런 이제 학습된 결과의 영향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동양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떤 동양에 대한 편견이 많이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편견에 대해서 맞짱을 떠볼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한꺼풀, 예, 한꺼풀 편견
조금
예, 벗겨졌습니다. 동양에도 도전과 모험이 있고 부정과 비판의 철학이 있다. 아, 신정은 교수님의 첫 강연을 들어봤는데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아까 왜 동양 철학 가운데 효는 순종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집에서 혹시 예. 그 자녀분이 그 뭔가 이제 생각이 달라서 아버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어디 아버지 말씀에 이렇게 혹시 하시나요 아니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딸이 뭐 제 딸 이야기를 들으시죠 그러면 예. 저 고등학교 2학년 후반기까지도 예. 인문계 개통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쯤 중에서 미대를 가고 싶다고 뭘 하고 싶냐는 게 디자인을 하고 싶대요
네. 네.
부모 입장에서 보면 2학년 후반기에 전공을 바꾼다는 거는 다음에 대학을 못 갈 수 있는 그런 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럼 너가 그 길을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날짜를 정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싱크대 앞에 날짜가 되고 난 뒤에
아, 이렇게 깊이 자세히 들어가실지 몰라서
X자 표시라는 거 달력에 네. 네가 그래서, 고백해야 될 네. 때다.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한때 멋에 의해서 생각이 들면 자기도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런 거죠. 그래서 한 5분 동안 스피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아.
그래서 저는 뭐 다음에 아들도 이제 지금 고3인데
네.
늘 묻는 게 뭐 원하는 게 뭐냐.
네.
원하는 게 그게 하고 싶은 거라고 한다면 뭐 아빠로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뭐 다 도와준다고 말은 하고 네. 있습니다.
아, 동양 철학을 네. 그 실생활에서 산 증인으로서 네. 지금 실천하고 계신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네. 믿지 못하시면 물어보세요.
네, 조만간에 자제분들하고 전화 연결하도록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네. 저희가 왜 그 약간 선입견과 편견에 가득한 학습의 결과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고도 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우리가 서양 철학에 대한 조금의 열등의식 같은 게 있지 않았었을까 조금 더 크게 표현하면 어떤 맹목적인 어떤 약간의 사대주의의
맞아요,
그
맞아요.
결과물로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강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 그 굉장히 좋은 술이
양지의 그분?
이제 네. 앞으로 술을 마실 때는 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높게 위하여 이렇게 해서 마셔도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자존감을 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아,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동양 철학의 모습. 음악 한 곡을 듣고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이 나가는 동안 방송에 대한 소감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새로운 문자 참여 방법도 생겼는데요. 바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EBS 또는 EBS 라디오와 친구 맺기를 하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신정근 교수님의 책 동양철학 인생과 맞짱 뜨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럼블피쉬의 먼지가 되어 듣고 올게요. 럼블피쉬의 먼지가 되어 들려드렸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신정근 교수님 그리고 개그우먼 서평가 남정미 씨와 함께 신정근 교수님의 책 동양철학 인생과 맞짱뜨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책의 구성을 보면요. 7개 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새로운 모습의 동양 철학을 만나기 위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7개의 문, 이런 의미 같이 느껴지거든요.
예.
이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뭐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대해서 파괴를 하는 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아직 새로운 걸 세우기 이전이니까 찾아가는 두 번째는 이제 모험의 문이고
네.
모험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 질 수 있을까, 진다면 모험 앞에 좌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할 때 자기 앞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전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것보다도 혼자 할 때 혼자 우뚝 설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독립의 문이 있고요.
네.
이런 독립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창조를 해야 되는 문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내가 무엇을 창조했는지 누군가에게 선언하고 알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전과 나는 어떻게 달라졌다.
네.
그런 선언하는 게 있어야 될 테고 이런 선언을 통해서 미래는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꿈의 문 이렇게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와, 이게 다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저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후 이야기 그 부분이 좀 신선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 해석을 처음 접한 건데 기후라는 말이 기나라 사람들의 걱정에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의 사전적인 의미는 쓸데없는 걱정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책 읽어보면 기후가 쓸데없는 걱정 아니고 쓸데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걱정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철학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신화 전설에서부터 그게 어떤 문학적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철학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단계를 겪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기후라고 하는 게 보면 질문의 대상이 없으면 쓸데없다는 말이 맞죠. 뭐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건데 이게 오늘날 어떤 천체 물리학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실제로 이제 황당한 이야기죠. 왜 하늘이 그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냐 이런 건데 이 당시에는 그 신화적인 사고에서는 하늘이 어떤 거북이라든지 어떤 커다란 기둥에 의해서 이렇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렇게 할 때 신화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우주목이라고 그러는데 우주의 나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화시대 사람들은 우주목이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 매일 바라보는 하늘이 안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성의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에는 현실과 상상과 꿈이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애가 한 3살, 5살 되면 그걸 불리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질문이 애가 왜 5살 돼서 질문을 많이 던지냐 그러면 이전까지는 말로 설명 안 되더라도 꿈으로 환상으로 자기 스스로 설명을 다 해버리니까
네.
설명을 안 하는데 5살이 되면 꿈하고 현실이 분리 되니까 이제 질문을 많이 던지는 거죠.
네.
이게 기후라고 하는 것도 우주목이 있다고 생각해서 안심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을 차리다 보니까 도저히 그런 우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을 지켜주는 건 없는데 그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중국에서 찾아낸 것은 우리가 이제 기철학, 뭐 기공 할 때 기라는 게 있죠.
네.
그런 이제 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이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후대 사람이 질문을 찾아냈습니다만 당시에 기우를 했던 기나라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미치고 환장하고 발탁 뛰고 잠을 잘 수 없고 불안한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에 대해 생각을 안 하니까 너 왜 그러냐 이러지만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우스운 게 아니라 심각한 이야기가 되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은 신화시대에서 어떤 이성의 시대로 이렇게 옮겨오는 이야기의 어떤 이야기가 감추어져 있는 고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후 이야기 이거 접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질문을 다시 던져보게도 되는데 우리 시대의 기후는 뭘까요, 그러면?
그럼 이런 게 있죠.
네.
뭐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기계하고 인간의 경계가 옛날에는 뚜렷했는데
네.
요즘 생체 칩이라든지 또는 기계 로봇이라든지 이게 점점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간하고 로봇하고 어떻게 될까?
네.
그런 것도 어떤 우리가 미래에 답을 찾아내야 될
네. 네.
그런
네.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자기 그 공상과학 영화에 그런 게 이미 사실 많이 소재로 등장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나왔었던 그 소설이 이미 진짜 현실화되는 게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기후가치가 기나라 사람들 지금 생각하기에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고대 하늘을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 예.
그때쯤 되면 이제 이성이나 과학의 눈을 떴다고 그쵸. 봐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네. 환상적으로 생각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실생활하고 결합되어지면서 좀 더 과학적으로 네. 사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는 품어봄직한 질문을 기다란 사람이 했던 거고 또 우리 시대도 누군가가 품어봄직한 질문들을 네. 미리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동양철학 일단 동양철학 이 부분에서 딱 막히면서 책이 쉽게 읽히지는 않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거위성사 시간인가요? 목이 메네요.
아 그래서 교수님은 뭐 늘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도 하시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이 동양철학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이 강연해 주시는데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친해질 수 있는?
어렵잖아요. 네. 막 뭐 사마천, 사기, 뭐 진섭세가 막 이름도 엄청 어렵고 그리고 왜 이렇게 순자, 묵자 전혀 몰랐었던 또 그런 어떤 선배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네, 네. 학자들도 나오고 이거 진짜 친해지기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연대표가 따로 온 것도 아니고.
이윤기 선생님이 미워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름들도 사실 어렵고 네. 힘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용기 선생님이 신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쓰시니까 아이들이 그런 이름들이 얼마나 외국 사람 이름은 세 자가 아니에요. 여덟 자도 있어요. 얼마나 외우기 어렵습니까?
맞아.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알려지지 않으니까 일단 낯설다라고 하는 게 어렵게 그렇죠. 느껴지는 에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제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때 처음부터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네.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씹어먹는 독서 전인 걸 강조하는데.
그 남정민 씨가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네.
자꾸 먹는 거.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음식물도 씹어먹어야 네. 우리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책도 씹어먹기를 시작한다면 네. 나의 것으로 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리라고 봅니다. 네.
사실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뭐 약간 추상적으로 와닿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 지금 쓰신 동양철학 인생과 맞장트다. 이 책 보면서 느낀 점은 좀 더 그 가깝게 느껴지게 된 계기가 교수님께서 서양과 동양의 인물을 나란히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 부분이 쑥쑥 들어오더라고요.
커플전, 커플전. 맞아요.
남정민 씨 어떤 커플전이 인상적이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 소재 달아주신 게 되게 좋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모험 부분에서 장자, 은자, 공자, 상망강호, 네가 누군지 알 빵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타고하고 주원장 고현무 같이 이제 숲의 전견이라고 하죠. 50년간 다른 개를 따라 지졌다 이런 거. 거기서 보고 유구를 외쳤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제 유구가 청나라에서 확대되었다가 훗날 일본의 곧 교육 치고로 발전했다가 우리나라 국민교육 헌장으로 왔다. 이 얘기 되게 놀랐거든요.
예, 예.
네. 이거 보니 커플들이 이런저런 얘기해주는 거 되게 좀 고현무 씨는 실사 굳이 사학을 굉장히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했었던가 봅니다. 네.
저는 진승이라는 인물.
진승.
뭐 동양의 스파르타쿠스다. 뭐 이렇게 맞아요. 말할 수 있는 인물인데. 예, 예. 근데 사실 스파르타쿠스나 진승 이 두 인물 역시 안타깝게도 도전의 결과는 실패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도전의 역사가 아니라 실패 역사로 기록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예리하신데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이 학구적이야.
인류 사회에 있어서 네. 최초로 해가지고 최초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에디슨이라는 사람도 아시다시피 네. 몇만 번의 실패 끝에 네. 성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큰 걸음은 앞에서 한 사람이 1미리를 가면 두 번째 온 사람은 그 1mm 나아간 데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성공을 한다면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성공한 건 아니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큰 발전들은 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400개조의 경우에 네 번째 주자가 잘 뛴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네. 아니잖아요.
아니죠, 맞아요.
앞에 세 번째 주자까지가 잘 뛰어줘야
맞아요.
네 번째 주자가 그걸 성공적으로 해서 이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스파르타쿠스나 진승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는 실패했지만 이러는 것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네.
라고 하는 어떤 싹 움직임 이런 것도 있으면 그게 전설이 되고 이야기가 되어져서 훗날 또 다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스파르타쿠스나 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진성이라든지 스파르타쿠스가 처음에 일어날 때보다는 네. 훨씬 더 쉬운 마음으로 일으킬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덜풀이 돼서 큰 역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볼 때 이제 개인에만 주목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패라고 할 수는 있지만
손가락 질했어요.
역사에서 보면
지적질 당했어.
지적질 당했어.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 맞아요. 그 비유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실패 역사로 볼 수 없다.
맞아요.
그 책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책 제목에 걸맞게 세상 그리고 자신의 삶과 제대로 맞짱뜬 인물을 신 교수님께서 꼽으라면 뭐 많지만 그 가운데 예.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아까 남정미 씨도 말씀했듯이 이타고라는 사람이 이타고라는 사람이 예. 뭐 아주 매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고 나서 더 많은 사람이 찾았죠.
예, 우리가 이제 뭐 나이가 들면 보수화가 된다 이런 네네.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타고의 경우에는 뭐 죽기까지도 예. 자기가 세상에 맞서 있거나 자기의 어떤 낭만적인 특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옥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자살로 귀결을 하는데 네. 자기 목숨까지도 누군가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 물론 저 이렇다고 해서 자살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아유, 절대로요.
예, 아유, 예. 절대로요. 예.
그 이타고는 나 그 동심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항상 예, 낭만적이고 동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약간 피터팬 컴플렉스 있는 한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예, 낭만적이고.
네. 자, 그럼 도전 모험이라고 하면 또 아마 이 인물들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서양에 오디세우스가 있다면 동양에는 진문공과 소진이 있다. 이 세 인물의 도전과 모험의 여행은 서로 어떻게 달랐는지 또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지 신정근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디세우스와 진문공, 소진에 있는데요. 여기서도 뭐 진문공과 소진을 덜먹이는 것은 동양에만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아니라 네. 서양에도 오디세우스와 같은 모험이라든지 도전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진문공과 소진의 시기도 이제 이런 게 있었다. 어떤 동양과 서양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우리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자는 것이죠. 아마 오디세우스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트로이 전쟁에 이제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할 때 트로이 목마를 심어 놓았다가 이제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곧바로 돌아왔으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었겠죠. 그렇죠? 네. 곧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억류되거나 어떤 실패를 만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돌아와서 결국은 자기 아내인 페넬로페를 만나게 되는데 네. 또 보통의 이야기는 아내를 만나면 엔딩이 되는데 그치. 집에 오니까 또 오디세우스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숱한 구원자들이 페넬로페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도전을 이런 걸 부리고 있으니까 또 집에 왔어도 즉 오디세우스도 집에 들어오면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쓸데없는 허물 캐는 인간들을 하나하나씩 내보내야 돼요. 이런 도전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문공의 경우에는 오디세우스보다 더 시간이 깁니다. 19년 동안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진나라에 자기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두 번째 부인하고 짝짝꿍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진문공이라는 분은 이제 첫 번째 부인한테 난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들어온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당연히 왕으로 그렇죠. 만들고 싶겠죠. 예.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사랑과 전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그 진문공은 원래 왕자일 때 이름은 중이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즉, 자기가 있어봤자 두 번째 어머니와 아버지가 호시탐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네. 계획만 세우니까 자기 나라에 있지를 못하고 망명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19년이나 되는데 사실 19년이라는 게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니죠. 아닙니다. 중이 스스로도 망명을 다니다가 망명지에서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유력한 왕자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그냥 뭐 아주 차갑게 대우하는 나라도 있지만 어떤 나라는 자기의 딸을 이제 중위와 결혼시켜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니까 중위로서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또 자기 처음에 망명 올 때는 나는 꼭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혼을 하다 보면 또 그곳에서 생활이 또 뭐 안정스럽고 만족스럽다 보면 네. 내가 왜 돌아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배지에서 만났던 아내하고 같이 돌아다녔던 호원이라든지 계좌추 이런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중이라는 사람이 술을 잔뜩 취하니까 술에다 실어서 그냥 강제로 길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중이가 술을 깨보니까 자기가 있던 궁전이 아니고 어느 길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언제 떠났냐고 했냐고. 그러니까 그때 신하가 하는 말이 있다가 왕자이시여 당신이 길을 떠날 때는 다시 돌아가서 왕이 되려는 큰 꿈을 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망명을 다니다 보니까 계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일개 범부와 똑같은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때 당신한테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보삼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이렇게 당신을 술이 취했을 때 우리가 그냥 싣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중이는 한 방을 쾅 맞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길길이 날뛰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냥 고분고분해졌습니다. 그래 가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웃 나라에 어떤 군사적인 도움을 받아서 자기 노라에 돌아왔을 때는 결국 62세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짧은 기간의 제휴에 있습니다만 당시에 국제 질서를 어떤 주무르는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패자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9년 기간 동안에 한결같은 자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소진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극적이거나 오늘날 이런 소진의 어떤 그러니까 소진이 출세하기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장사하거나 직접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책을 즐겨 읽는. 그래서 집안의 사람들이 말을 해요. 사지도 멀쩡하고 건강한 놈이 밖에 나가서 땅을 파거나 장사도 안 하고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책을 읽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도 못 본 채 하고 꼭 책을 읽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계속 그런 구박이 시작되니까 이제 이 소진은 더 이상 책을 읽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하는데 그걸 하는 게 뭐냐면은 당시에 또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릅니다만 일곱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요. 네. 진시황의 진나라가 제일 막강하고 나머지 여섯 나라가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때 나머지 여섯 나라 군주들을 다 만나서 설득을 한 거예요. 당신이 강한 진나라하고 1대1이라고 붙으면 이기느냐 지느냐. 당연히 진다고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나라 여섯 나라와 연합하면 결국은 진나라 한 놈을 아무리 한 놈이 제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여섯 나라와 연합을 하면 이길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합종책이라고 하는 여섯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이제 소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한량에서 여섯 나라의 동시에 이제 재상이 되는데 어떤 신분이 아주 출세라는 인물로 바뀌죠. 그래서 소진이라는 사람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섯 나라의 재상이 되고 난 뒤에 자기 고향을 방문합니다. 얼마나
금의환향이에요.
금의환향인데 예. 참 씁쓸한 장면이 되냐 그러면 자기 집에 있을 때 돈만 벌 돈 못 벌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구박하던 어머니, 형수 분들이 다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서 있지도 못하고 무릎으로 기어서 소진한테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진이 형수한테 말을 걸어요. 형수 옛날에는 저보고 맨날 두 눈알 부르르 비고 저보고 맞아, 뭐라 맞아요. 그러시더니 지금 왜 이러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 도련님 지금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소진이라는 사람도 온갖 구박과 서름과 이런 거를 겪고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제 설득하느냐라는 길에서 찾았던 것이죠. 이제 이렇게 보면 오디세우스나 진문공이나 소진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많게는 19년, 적게는 10여년과 관련되는 긴 시간 동안을 자기가 돌아갈 곳에 대한 또는 자기 이상을 찾아야 될 것에 대한 이런 온갖 시련을 겪고 난 뒤에서 비로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렇게 찾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와 멋지네요.
참,
그렇죠? 오디세우스와 진문공 소진. 와, 이 세 사람의 도전과 모험의 여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글쎄, 저는 이제 이 셋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있는데 남정미 씨는 어때요?
그럼 둘 다 동시에 얘기하기.
하나, 하나 둘, 셋,
소진.
아니, 아 교수님도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유는 뭐예요, 남정미 씨는?
아, 저는 약간 금이 환영한다는 데서 그래. 완전 녹았어요, 저는. 거기서 끝이.
무릎 꿇고 딱 맞이하는 네, 네. 그 장면.
그럼 이제 거기서 아름답게 노래 나오면서 일어나거나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니,
해진하는
노래. 아, 저는 왜 그랬냐면. 네. 이게 갑자기 한량에서 지략가로 막 재상으로.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결핍과 시련과 뭐 편견과 오해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성공으로 승화된 케이스.
그래, 맞다, 맞다.
그래서 맞아. 우리가 지금 현재에 되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우리 청춘도 있을 것이고 예. 각자 개개인이 생각했을 때 이 소진이라는 인물의 모험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매력적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종합판이죠. 종합판.
신 교수님 되게 만족스러우신가요? 귀에 걸리셨어 입이. 자,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동양철학 인생과 맞짱뜨다의 저자이신 신정근 교수님 그리고 개그우먼 서평가 남정미 씨와 함께 도전과 모험의 동양철학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공감 가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방송 소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신정근 교수님의 책 동양철학 인생과 맞짱뜨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토요 인문학 콘서트 1부는 여기서 막을 내리고요. 조시 그로반의 브레이브 이 곡을 들으시고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